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4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사드 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계획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카터 장관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선 이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한국과 미국 두 동맹의 결정사항이라면서 이를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안 안보회의에서 한민구 장관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방부의 또 다른 관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조만간 공개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사드 배치에 있어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 실무단을 운영해왔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5번 연속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세계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1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행한 연설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나는 일본과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그리고 많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미군 주둔 비용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상한선 설정에 실패했습니다.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만난 OPEC 회원국들은 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산 합의나 산유량 상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사실상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배럴당 $50로 오른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까지 올랐지만 주요 석유 수출국의 산유량이 늘어나면서 $26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펙은 나이지리아 출신 모하마드 바르킨도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쇠퇴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화당의 경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미 중부 인디애나주 엘크하트를 방문해 공화당이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한 경제 공약을 향해 큰소리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을 폐기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누가 감히 월가에 대한 규제를 약화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느냐며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잊었느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 경제를 망치려는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호를 중심으로 한 타격단이 1일 버지니아 노폭 해군기지를 출항했습니다. 미 해군 네이비 타임스에 따르면 아이젠하워 항모 타격단은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향합니다. 아이젠하워 항모 타격단의 이번 파견은 최적 함대 대응 방안이 수립된 뒤 미 해군의 첫 공식 파병이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 해군은 7개월간 작전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필 데이비슨 함대 사령관은 아이젠하워 항모 타격단은 해리 트루먼 타격단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입니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리수용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면담 내용에 대한 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은 온도차가 컸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2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입니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조 대변인은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 부위원장의 방중기간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중국이 북한의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북한 외교 사령탑으로 평가받고 있는 리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한 뒤 2일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면담 내용에 대한 북중 양국 매체들의 보도 내용이 달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이 북한 당국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확인한 병진 노선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알린 점에 강조를 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시 주석이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방문에 대해 양국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위한 훌륭한 전통을 다시 보여주었다며 양국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 가운데 북중관계 중요성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발언을 집중 부각시킨 겁니다. 반면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북중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시 주석의 언급들을 소개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도 함께 다뤘습니다. 신화통신은 1일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행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화통신은 이와 함께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시 주석의 언급도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측의 이른바 한반도 3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양국 매체 보도 내용의 이런 차이는 이번 면담에서 북중 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보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입니다.
북한으로서는 7차 당대에서 일단 이 병진 노선에 대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국 측에게 또 국제사회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아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리 부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도 시 주석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이 명시적으로 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표면화시켜가지고 북한을 궁지에 몰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북한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압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북한과의 어떤 회유, 설득, 뭐 이런 어떤 레버리지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 관리에 나서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압박 일변도로 북한을 다루기보다는 북핵 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난 것은 양국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외부에 보내려는 신호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북중 관계가 급진전되거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하면서 북중 관계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양측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 소장입니다.
It may reflect that China again thinks that maybe it's possible to
중국이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해 다시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 연구원은 북중 관계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나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 대표단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Beijing is sending a signal that the bilater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is not as bad as the outside spectators have perceived.
중국은 핵 문제를 북중 관계의 여러 사안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양국 관계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외부에 강조하려 했다는 겁니다. 중국 출신인 윤선 연구원은 지역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중국의 건강한 북중 관계는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회동은 중국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대북 관계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박사 출신인 한국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상임연구위원은 북중 간의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관례적 방문을 통해 정상적 관계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정책 하에서 그리고 최근 조금 핵실험 뒤에 약간 삐걱거렸던 그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이번에 이러한 관례적인 방문을 이용해 가지고 북중 관계 다시 이제 원래적인 그런 정상적인 트랙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이게 완전하게 정상으로 오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이제 중국적 입장이나 아니면 북한 정책에서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과정의 일부분.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 면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쌍방간의 전통적인 관례를 강조했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 연구원 역시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당 관계 회복을 통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또 북한은 7차 당대회 결과와 의미를 관례적 차원에서 중국에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북중 관계가 당장 급진전되거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단기간에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윤선 선임연구원은 핵실험을 계속하는 김 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는 게 중국의 부담이지만 김 위원장이 실제로 중국 방문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verify that Kim Jong-un really wants to visit Beijing. We assume that he wants to visit Beijing.
병진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방중 의지도 드러내지 않은 데다 지난 3년간의 외교적 강경 행보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정말로 방중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은 또 중국 역시 북한 수뇌부가 중국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서두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중 정상회담은 외부의 시각처럼 비핵화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입장과 체면을 존중하는지에 더 달려있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핵실험을 했지만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다며 중국이 전통적으로 핵과 북중 관계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성현 연구위원은 리수영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당장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이수영 방문으로 해서 원래 정상적인 트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지금 상당한 그런 지금까지 한 3, 4년간의 그런 서로 간의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한 중국이 김정은 방중을 어떤 허용하는 그런 기준점, 즉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어떤 의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적어도 상징적인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이수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김정은이 방중을 한다 그런 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초기 이른 단계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번에 아주 막혔던 그런 하수도가 지금 물꼬가 트인 것처럼 양중 간에 이번 이수용 방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하이레벨 비지스 서로 간에 있으면서 그런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어떤 방중 논리가 서로 그 조건이 어떠한 프라이스를 내면 방중이 가능할 것인가 어떠한 또 리워드를 줄 것인가 라는 토론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요.
이 연구위원은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거나 핵개발 동결 혹은 핵실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중국이 그의 방중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아직 완전히 공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first issue is whether or not Kim Jong-un can afford to leave North Korea. Yeah, I think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n't whether or not China would impose demand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or not Kim Jong-un can afford.
중국의 입장과 김 위원장의 방중 의지 등 모든 가능성에 앞서서 김정은이 북한을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고위 관리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 사례 등을 볼 때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앞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앞당길 반전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 한국의 입장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방중 조건과 기준을 명확히 중국에 제시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이번엔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와 함께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의 면담 결과와 또 앞으로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북핵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면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이 이제 지난 5월 7차 단계에서 핵 보유국이라는 언급으로 핵 개발을 명확히 했고 이것이 이번 면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번 면담이 북한 당대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리 부위원장이 핵개발 경제 병진 노선을 언급했고 북한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반면에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북한 핵개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 언론이 병진 노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역시 양국의 핵 문제에 대한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 부위원장에게 지역의 안정과 대화를 제기해서 관련국들은 냉정하고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왔기 때문에
예.
지역 안정이라는 표현에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조성을 자제하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또한 그 관련국에 대한 언급은 한미 양국에게도 군사훈련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당장 6자회담 등 북핵 협상의 재개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럼 이것을 위해서 북한이 모종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제안을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6자회담에 대해서는
예.
저는 재개 가능성이 아직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6자회담보다는 향후 개최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북미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한 측이 중국에게요?
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협력을 중국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관계 개선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중관계는 지난해에 모란봉학단 베이징 공연 무산 이후에 그 발전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리수영 당일 부위원장의 방문이 북중 양국 관계의 개선에 좀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식량 지원을 연계한 양국 관계 개선 제안 이런 논의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리수용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구두 친서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북중 관계 회복의 계기로 볼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했다는 점에서도
네.
일단 양국 관계 개선의 조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은 북한에서도 양국 관계 회복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양국 관계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북한 친자 당대에서부터 그 조짐이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김 위원장 취임에 대해서 시 주석이 축전을 보냈는데 그때 아마 중국 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내용,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네.
축전을 보낸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 취임 직후였거든요. 이것은 당대 시기에 양국이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으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네.
양국 관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 미국을 만났을 때 이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 지렛대로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이 또 추가적인 대북 금융 제재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중국의 금융 기관들이 북한과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예.
또한 중국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또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아주 진전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양국이 일치된 의견을 보일 것이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와 함께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중과 또 향후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지난 4월 27일과 28일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미사일 발사 시도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의무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몇 차례 실패한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가 북한의 핵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데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결의 270호의 이행 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또 한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올 들어서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조치로 북한의 국제 금융체제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미국의 환 대리 계좌를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금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이번 자금 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라 대북 제재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막아 대외 무역에 큰 부담을 갖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 조치를 해놨다 할지라도 북한을 압박을 해나간 데서 좀 더 촘촘하게 금을 짤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대외 무역상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최 부원장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통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김 위원장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는 2중 3중으로 북한 제재가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2중 3중으로 제재가 들어가는 거지. 다른 국가들이 그런 그 북한하고의 금융거래 행위랑 하고 싶어도 좀 더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없죠.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보다 3개, 4개의 제도가 있으면 그걸 위반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2중 3중이 제재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2일로 석 달이 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까지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보고하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북 결의 2270호가 지난 3개월간 북한에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또 주변국들은 어떻게 이행을 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함 기자. 네, 3개월 전 오늘이죠.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당시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네. 간략하게 요약하면 북한에서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의 의무 검색 조항이 있었고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금융 분야에서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의 지점이나 사무소 등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의 그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중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적인가요?
네, 결의안을 채택한 지 석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선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4월 북한과 중국의 전체 교역액만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줄어들었고요. 중국이 수입한 북한의 석탄과 납, 금과 같은 광물의 양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이행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네, 결의안이 그 채택된 지 한 달여 뒤인 4월 5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가지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는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등 그와 같은 광물에 대한 그 수출 금지가 포함됐고요. 그리고 중국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들의 입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BOA 취재 결과 그 결의안이 채택된 지 얼마 뒤부터 북한 선박이 중국 앞바다에 며칠씩 머물다가 그 정박하지 못한 채 돌아간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네, 우선 결의안 채택 직후 필리핀이 당시 제재 대상 선박이던 진텅호를 몰수하면서 가장 먼저 결의 이행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국의 경우 안보리 결의를 따른 각이 결정을 하면서 고려항공이 방콕에 취항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는데 이후 고려항공은 자발적으로 방콕 정기 노선을 끊었습니다. 또 북한이 편의 취적 방식으로 선박을 등록했던 시에라리오는 제재 대상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고요. 그 베트남은 제재 대상이던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를 추방했습니다.
뭐 우방국인 중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실제로 이행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제재 채택 이후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북한은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성명을 통해서 단호한 대응 의지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로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네.
물론 7차 당대회를 전후한 후 지난달 중반 미사일 발사를 잠시 멈추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31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시도된 이날 그 북한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보내서 북중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됐습니다.
네,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그 개별 국가들도 독자 제재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이죠. EU가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이 눈에 띕니다. EU는 유엔 제재 대상인 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그 선박이 아니더라도 모든 북한 선적 선박의 그 EU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췄고요. 일본은 북한에 들른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와 그 친북 단체인 제1조선인 총연합회 그 총련 관계자들이 방북을 할 경우에 그 일본에 다시 못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제적인 압박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고요.
네, 뭐 우선 선박만 보더라도 최근 북한 선박이 필리핀 앞바다를 운항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다른 선박들도 일본이나 중국 바다에서 포착되면서 제재 선박들이 최근 운항을 재개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선박들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라고 하는데요. 이걸 끄고 운항하기 때문에 어떤 항구에 입항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또 단천 상업은행 관계자가 베트남에서 추방되긴 했지만 곧바로 대체 인력이 베트남에 파견되면서 무기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는 멈추지 않게 됐습니다.
네.
아울러 북한의 석탄 등 광물들도 그 민생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수출이 여전히 가능하고요. 공식 수출입이 그 불가능해지면서 북중 간 밀무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등이 그 제재의 허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 채택 석 달을 맞아서 대북 압박과 관련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북한 선박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이 필리핀 해상에 출몰한 데 대해서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선박은 무조건 조사하거나 아예 입항을 막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선박의 운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최근 필리핀 앞바다에서 포착됐다는 BOA의 보도와 관련해 각국에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It is therefore critical for all member states to uphold this obligation, including by conducting thorough inspections of the cargo in their territory aboard DPRK flagged vessels.
유엔 회원국들이 룡니모와 같은 북한 국적 선박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룡니모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27척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달 21일 오후 5시 31분 필리핀 낙사사만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를 드러낸 사실이 BOA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 모두 발이 묶였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일일 발언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국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북한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o avoid this situation altogether, we strongly urge all states to deny DPRK-owned, controlled, flagged, or crewed vessels port entry.
미국은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은 물론 북한 선적 혹은 북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들의 입항을 막을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행 지침까지 제공했습니다.
Vessels can change name and ownership, bu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number cannot change. Member states should review the IMO numbers of vessels attempting to enter their ports.
북한 선박이 이름이나 국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선박의 고유 식별 번호인 국제 해사 기구 IMO 등록 번호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로 입항하려는 선박들의 IMO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앞서 네 차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이 설정되자 이름을 바꾸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식으로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회에 최초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 선박 31척 중 10척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안보리 결의 2705 18항에 명시된 대로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화물을 검색해야 할 뿐 아니라 22항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입항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간다가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키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We welcome reports of the government of Uganda's announcement that it plans to sever its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K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우간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 군사안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환태평양 훈련 전대가 이달 말 개시되는 2016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2일 현지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 환태평양 훈련 전대가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2일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 작전기지에서 가족과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했습니다. 환태평양 훈련 전대는 해군 특수전단 2개팀과 해병대 1개 소대를 포함한 해군과 해병대 장병 7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해군 훈련 전대에는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4,000톤급 구축함인 강감찬함, 그리고 1,200톤급 잠수함인 이역기함 등 함정 3척과 함께 P-3 해상 초계기 1대, 그리고 링스 해상 작전 헬기 2대 등 수중과 수상, 공중 입체 전력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개국이 참가해 전술 훈련과 자유 공방전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27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올해 훈련은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유도탄 실사격 훈련 등 계획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전술훈련과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자유공방전으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6개국 함정 8척으로 구성된 원정 강습단의 해상전투 지휘관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06년부터 다국적군 수상전투단의 지휘관 임무 수행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다국적군 상륙함에 편승해 공중돌격 등의 상륙작전을 수행하며 해군 특수전전단특임대는 선박장악과 폭발물 처리훈련에 참가합니다. 이와 함께 세종대왕함은 림팩 훈련이 개시되기 전 미국과 일본 해군 이지스함과 함께 별도의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탄도탄 추적과 정보 교환 능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은 태평양 연안국들이 해상 교통로 보호와 연합전력의 상호 작전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경련제로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2008년 이후 영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국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보건성과 중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2014년에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26.7명에서 2010년 25.7명으로 줄고 2012년에는 22.7명으로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사망도 2008년 19.3명에서 2010년 18.8명, 2012년 16.7명, 그리고 2014년에는 14.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영유아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한 것은 북한의 공중보건정책과 열심히 일한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시작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평양의 옥류아동병원과 지방병원들의 소아과를 연결한 것이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산모 사망률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5.1명이 사망했지만 2010년 76명, 2012년 68.1명, 2014년에는 62.7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세계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개발지수 2016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현재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남성 흡연율이 최근 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흡연율은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 세계 흡연실태 보고서에서 2014년 12월 현재 북한 남성 흡연율이 43.9%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12월에 52.3%에 비해 8.4% 감소한 것이지만 조사 대상 아시아 18개 나라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겁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라오스가 65%로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 56.7%, 방글라데시 54.8%, 중국 52.9% 순이었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도 5월 초 보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3년 남성 흡연율이 4년 전에 비해 8%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흡연율과 2013년 남성 흡연율이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북한에서 매일 담배를 피는 성인 남성 비율이 32.6%며 여성 흡연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보건시설과 학교, 대중교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나 정부시설, 식당 등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허용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법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연치료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의료시설 대부분이 금연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껌이나 패치 등 금연보조제는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5년 4월 세계보건기구 담배통제기틀협약에 가입했고 같은 해 7월 담배통제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2010년 금연연구보급소를 창설했으며 최근 도소재지에 금연연구보급기지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담배갑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각국에 광고 대신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문구와 사진 등이 있는 담배 포장을 권고했습니다.
This year on World No Tobacco Day, WHO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get ready for
마거리첸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금연을 촉구하며 로고, 색, 브랜드 이미지, 홍보 문구 등을 없앤 담배갑이 금연에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담배에 로고나 홍보 문구 등을 없앤 포장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오는 12월부터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폐암 사진 등을 담배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3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쪽 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오후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해주는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개성 오후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31도. 함경북도 청진 역시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1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6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6월 3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4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사드 배치 논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계획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카터 장관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선 이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한국과 미국 두 동맹의 결정사항이라면서 이를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방부의 또 다른 관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조만간 공개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사드 배치에 있어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 실무단을 운영해왔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5번 연속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세계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1일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행한 연설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나는 일본과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그리고 많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미군 주둔 비용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상한선 설정에 실패했습니다.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만난 OPEC 회원국들은 성명에서 회원국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산 합의나 산유량 상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사실상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배럴당 $50로 오른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까지 올랐지만 주요 석유 수출국들의 산유량이 늘어나면서 26달러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쇠퇴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화당의 경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미 중부 인디애나주 엘크하트를 방문해 공화당이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한 경제 공약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을 폐기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누가 감히 월가에 대한 규제를 약화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며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잊었느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 경제를 망치려는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호를 중심으로 한 타격단이 1일 버지니아 노폭 해군기지를 출항했습니다. 미 해군 네이비 타임스에 따르면 아이젠하워 항모 타격단은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향합니다. 아이젠하워 항모 타격단의 이번 파견은 최적함대 대응 방안이 수립된 뒤 미 해군의 첫 공식 파병이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 해군은 7개월간 작전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프랑스 파리 회담이 당사국들의 불참 속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평화협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회담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케리 장관은 3일 회담에 참석한 뒤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별도로 만나 수니파 무장조직 ISIL 격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파리 일정을 마친 뒤에는 몽골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의 호텔을 공격했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 무장 반군이 정부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은 2일 오전 알샤바브 무장 반군 3명이 정부군과의 치열한 총격전 끝에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반군들은 전날인 1일 모가디슈의 엠베세더 호텔에 들어가 인질 등을 살해하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호텔에 붙잡혀 있던 인질 57명은 무사히 구출됐지만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17명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